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우리에게도 좀 익숙해져 있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가인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럼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은 빛을 사용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환하게 비춥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장 정점에 있는 저 그림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딘가? 자세히 살펴보면 저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얼굴에 눈이 좀 짓물러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력이 무척 어려운 혹은 시각 장애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분들은 저 그림을 그릴 때 럼브란트 자신이 시력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의 시력을 잊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림이 만약에 럼브란트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묵상해서 그렸다면 저 아버지의 눈이 저렇게 짓무른 것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며, 요나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왜 화가 나 있죠? 2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화가 나 있나? 이유는 뭐냐? 요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요나 자신도 이것 때문에 살은 거죠.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요나가 붙들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은 자기도 받아들일 만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2장 8절 9절이 설명을 해주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우상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요나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자기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니느웨까지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세상에 자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죄인, 예를 들면 유대인들, 이런 죄인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요나는 스스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자기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완전히 죄를 진 것은 아니야.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야. 나도 죄가 있죠. 나도 잘못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저지르는 잘못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거야.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겼잖아. 내가 그래도 우상숭배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기의를 가진 요나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이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추기를 기대해요. 오늘 요나가 기도하죠, 본문에. 근데 가만히 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만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메시아일 거다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무 먹고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하는 놀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져요. 그리고 한쪽은 순례를 하고 한쪽은 따라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의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불면 이 아이들이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하는 걸 이쪽에서 따라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춤을 안 추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었던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조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나와 똑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가 있는 거죠. 자기의가 나는 완벽하다는 의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향은 오늘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응답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된 거는 응답이라고 안 불러요. 아니죠. 내가 기도한 대로 돼도 응답이고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응답이죠. 기도한 대로 돼도 기도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안 돼도 기도죠. 왜냐? 기도는 내게 맞춰진 것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가? 이유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구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속에 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몇 년을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점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욕심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니까, 끝이 없는 내 욕심을 막 메꿔야 되니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욕심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미성숙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머지가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분이 믿음이 좋고 이분이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인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는 어떤 삶의 특성을 보이는가?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해요. 와,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요. 근데 거기에 계시가 임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요나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을 떼서 요나가 이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자하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이 아니라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는 뒷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렇게 말함으로 요나가 하나님이 약간 균형이 없는 분이라는 것, 일방적으로 용서만 하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트위스트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가? 요나가 스스로 의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왜 십일조는 드리게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게 하지만 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뭐 하는데 율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유대인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율법 중에서 유대인답게 만드는 율법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정의롭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이런 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율법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맹인된 인도자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너희들이 버린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선거 동안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이러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상대편 진영에서 그 이렇게 고소한 것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해요. 상대방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서 법정의 다툼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법정의 다툼으로 가게 된 그분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선거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 남기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법정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을 적어줬어요. 시편 2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재판에 갔는데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분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저들은 버렸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의가 있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더욱더 의로워져요. 성경을 읽는데 점점점점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더욱더 의롭게 여겨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읽으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일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강력하죠. 성경을 읽는데 자꾸 나는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막 질타하고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면 그 이때까지 내가 성경을 공부했던 것이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의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냥 내가 알기만 하고 나의 삶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인생을 자의적인 해석 위에다 쌓아놓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 쌓아놓으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 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트위스트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나 자신은 어땠는가?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나 있죠? 지금 대상을 분명히 밝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어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모든 게 불만스러웠어요. 하나님도 불만스럽고 이 상황도 불만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반응은 요나서 4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요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그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요나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이게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박노쿠를 자라게 해서 그에게 그늘을 줍니다. 요나가 한결 편했어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노쿠를 갉아먹어버리게 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죽겠다 그러는 건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겠다는 말을 잘 썼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죽겠다 그래요. 그런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뭘 가르쳐주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근데 여기 아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 자체에 포함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모습이 헤세드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우는 모습이 헤세드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디에 쓰였던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였던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썼던 말인데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해당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야, 네가 생각할 때 정말 용서받지 못해야 될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헤세드가 있어. 내가 그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 내 눈에 진물이 왜 났느냐. 내 눈이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같이 변해버렸느냐.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울고 또 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질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질타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컴패션, 헤세드를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비비 워필드라는 정말 금세기, 지난 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겪으신 감정. 성경을 다 분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다 기록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마치고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감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감정은 뭔가, 이분은 긍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중심 마음은 긍휼. 예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마시고 즐기는 사람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이 여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게 무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뭐 하는 성이에요?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하는 성이에요.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울며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성.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또 하나 숨겨진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구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니느웨가 진노 받아서 멸망받을 것을 막기 위해서 요나를 동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예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니느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대상은 요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니느웨이기도 하고 또한 요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요나 같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진짜 마음 아파하는 대상은 그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이었어요. 요나 같은 사람, 유대인 같은 사람, 아직도 자기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왔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헌금했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같이 너도 저 니느웨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과 화합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걸 좀 기뻐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큰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렘브런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눈이 침무른 것은 집 나가서 떠나 있는 허랑방탕하고 있는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 큰아들. 요나서로 표현을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니느웨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우시는 이유는 바로 요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도 알아요. 도덕적인 부분에 잘못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예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배우자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늘 불만에 차 있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고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쳐다봐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아서 그들을 쳐다봐야 한다. 그들에게 눈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의가 가득해서 큰 아들처럼 내가 수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버지 뭐 해줬어요? 자기의 요나처럼 나는 유대인이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의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의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또 무언가 조금만 안 되면 좌절하는 나의 모습 요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눈을 돌려서 제 주위를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요나가 많아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고 스스로 우러온 체하고 있고 겨우 십자가 말씀 하나 전한다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알량한 의가 얼마나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좀 드리면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 분들 계시면 니느웨를 향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그 사랑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품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요나와 같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지자 요나와 같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나는 마치 무언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차이로 해석하고 늘 불만하고 늘 낙심하고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나를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찬양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자가 여기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하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 그 아버지와 같이 함께 기뻐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죽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한 의미의 탕자로 요나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